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그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네, 주의 천사가 깨워주시길.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숫자를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라는 것은 통일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2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열을 의미하고 있죠. 요즘 우리 한국 이 세대를 보면은 굉장히 분열이 많고 세대 간의 갈등이 많고 특히나 나라적으로 봐서는 통일을 많이 염원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목양자님이나 또 우리 형제 지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상을 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이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지만 그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 또 그 이상을 가지고 그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하면 이상에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 됐습니까? 아멘. 예, 확신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부족해, 하나가 덜 된 것 같아, 저 형제 저 자매 따로 다 따로잖아,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지체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내가 행동을 해서 뭐 하나를 하나 되신 것을 이걸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 2, 3장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가 교회라면은 너희가 몸이라면은 또 그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4장부터 6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 걸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가 같다는 것이에요. 저울에 오른쪽하고 왼쪽에 놓으면 똑같은 무게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교리적인 부분의 저울 왼쪽에는 실천적인 무게 저울의 추를 이렇게 갖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리적인 부분들은 실천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좋아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딱 베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추리닝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이게 조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어제 참 저희 집사람 그 외가 쪽에 사촌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강변 쪽에 갔는데 그 형님이 그러더라고.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 한잔 하라고. 가지고 두 분 다 술을 권하는데 아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유 내 주변에 장로님들이 있는데 술 잘 마셔. 그러더라고. 집에서는 안 먹는데 그 형님은 우리 집에서 술 마신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동생이 또 그래. 아니 내가 아는 그 장로님도 장로님인데 음주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부딪혀가지고 입원했어. 이게 사실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처럼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어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건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전체 하나라는 표현이 8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계획, 저번에도 우리 목영자님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신비로운 게 가득 찼다. 예,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정말 깊게 볼수록 너무너무 정말 신비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를 만드시는 계획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바울은 4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갖게 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자기의 정체성, 나의 위치는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뛰어가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성급하게 무엇인가 먼저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장부터 3장까지 말하고 있는 정말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 그 먼저 보셔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예,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결코 오늘 겸손하거나 온유하거나 오래 참거나 사랑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이상을 봤으면은 그 이상을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형제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받았대요. 왜냐하면은 예, 로마 시대에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은 예, 자기 발에 때만큼 생각했을 거예요. 죽이는 것도 쉽게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헬라인은 이 겸손에 대해 해당하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겸손이란 뜻에는 종처럼 굽실굽실하고 주님한테 뭔가 빌빌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겸손이란 부분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란 것은 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겸손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잘하면 괜히 시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예, 사촌이 발사하면 배가 부다 그러잖아.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빌보서 예,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아니죠.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거 아닙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가 될까요? 기꺼이 나는 세 번째가 되겠다. 쉬운 말이 아니죠. 누구나 다 머리가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형체를 비워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던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됨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 여기 많은 형제자매들 중에는 교회에 분열된 모습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많이 겪었어요. 굉장히 아픈 일들입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예, 생각이 짧은 행동을 했을 때 어떠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잡고 있던 교만을 싹 긁어가지고 슬금슬금 올라오게 한다는 거지요. 중국인 성경교사 워치만니라는 분들 워치만니를 잘 아시죠? 워치만니의 그 에베소서 주석에는 이런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워치만니 그 형제가 섬기던 그 교회 안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국 그 남부 구릉지대에서 농사를 짓는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논을 메고 이제 물을 대고 이제 벼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물을 다 채워놨는데 자기 논 밑에 있던 밑에 그 두마지기 정도 넓은 땅을 갖고 있던 그 어떤 이웃이 형제가 아니고 이웃이 자기 그 논두렁에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빼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참으면서 이걸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이분이 이 이웃이 그 후에도 계속 눈두렁에 구멍을 내가지고 물을 빼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도 이제 시골에 살면은 아버지가 비가 많이 오면 눈두렁이 범람에 물이나 범람에 눈두렁이 툭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 우산 쓰지도 않고 막 노노 달려가지고 물을 잡기 위해서 눈두렁이 흙을 갖다가 쫙 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농부에게는 논에 물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해 농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한테 와가지고 상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냐? 나 참을 만큼 참았다. 그 사람하고 한번 대파 한번 싸우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형제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기도한 후에 이 형제한테 우리는 옳은 일보다 더큰 일을 해야지 않겠소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조언을 듣고 따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논에 나가가지고 자기 논에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논에 물을 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그 석양이 니은이엇 하는데 그때까지 자기 그 다음에 이웃의 논에 물을 대고 자기 논에 물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멍을 뽕 내가지고 또 가져갔을까요? 그 후에 논에 구멍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웃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그때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냐고 놀랍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저 주변에 보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였는데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는 약함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야생마 보셨습니까? 예. 이 야생마가 힘이 엄청 넘쳐요. 예. 누구도 그 위에 길들이지 못하도록 막 발광을 합니다. 뒷발을 막 그냥 올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떨어뜨리죠. 근데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은 고삐에 잡힌 야생마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 임원수 명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니까 예, 모세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온 지면의 가운데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세가 젊었을 때 온유했습니까? 예,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을 때 그는 힘이 굉장히 셌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이 통제되지 못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강한 성품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한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아래 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한 쌍이 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겸손과 온유는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 4장 2절에 말씀해 보고 있는 오래 참음 사랑은 어떤 부분이냐면 외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래 참음 보면은 여러분들 예, 이 대인 관계 가운데서 사람이 우리가 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진노의 그릇을 우리한테 쏟아부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한 생명이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참으심, 겸손하심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 안에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긍휼하심을 입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오래 조금만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눈빛을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에, 뭐야? 특별히 사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라고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 오래참음,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 볼 때 이게 누구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는 도저히 없어요. 누구의 성품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게 나 이거 도저히 못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예, 4장 3절에서 6절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4장 3절에서 6절 한 7번 정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람이나 죽음이나 어떤 권세나 예, 또 천사나 이곳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몸으로 불림받은 모든 형제 지체가, 한 교회가 우리가 믿는 바와 또 그리스도를 아는 바에서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사람들이 나눠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보면은 예,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17장 21절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권고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면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주체도 성령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한 가족이 있습니다. 네,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돼서 예, 출생을 해서 한 가족이 모였어요. 자녀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투덕투덕 하다가 싸움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결별을 하다가 각방을 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합시다 해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세 자녀들이 있는데 맨 처음엔 부모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편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자식들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 그 부부의 예,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유, 쟤네들 저렇게 다 헤어지고 뭐 저기 미국 가고 뭐 저기 뭐 베트남 가고 필리핀 다 가 있어도 그래도 부부야, 부부라고 하면서 그냥 에이 대수롭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희들 부부야, 너희들 한 가족이잖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가족들을, 이런 권면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오늘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 힘써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 분사로서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줘야 하느냐, 너의 의지도 드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육체적인 힘, 전체적인 태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빠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는 일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태도. 에이,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 가족으로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묶어주셨지만 하나됨을 유지하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자신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도권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겸손, 오래 온유, 오래 참 사랑 안에서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힘써 지키려는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열망이 있는가를 오늘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모임 안에는 말은 안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골마버리게 놓아둔 개인들이 있지 않은가? 또한 개인과 집단 간에 어떤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 하나됨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주님께서는 어떤 목표까지 갖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지키고 이르리니 이르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봐서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출발점이죠. 하나의 새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은사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3절에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성숙하다고 하지 않겠죠. 예, 성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전투도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성인, 이것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정확히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즉시 대답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장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과 품평회가 있습니다. 견본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뺑 둘러보니까 흙과야 뭔가 멍이 들렸고 뻥 뚫렸습니다. 그게 품평에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산품 사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안에 가운데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이상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